제7장 그리스도의 일.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부활하심.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가를 들었고, 또한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이루셨는지,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나타내셨는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일이 이미 성취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만족시켰다고 말하는데, 이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그분의 아들이 실제로 그분의 요구를 만족하게 하신 것을 나타내십니까? 우리가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으며 주 예수님의 일이 이미 성취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주 예수님은 분명히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셔야 할 구속의 일을 다 이루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분께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의 구원을 앙망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도 다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일이 하나님 앞에서 통과되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 예수님의 구속의 일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당신은 주 예수님의 일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 예수님의 구속의 일이 매우 논리적인 것임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의 구속의 일을 매우 논리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구속의 일이 매우 공의롭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구속의 일을 의롭다고 보시는가, 불의하다고 보십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다 이루어졌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도 십자가를 볼 때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일에 대해 만족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일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대하여 만족하시는가의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남아있고 주 예수님의 무덤이 여전히 비어있을지라도, 십자가만으로는,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만으로는,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일이 무엇을 성취하였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의 구속의 일 안에는 십자가의 방면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부활의 방면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그분의 구속이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졌다는 증거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러분에게 주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지 않은 것과 같이, 오늘 저녁에도 우리는 주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모든 것을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주 예수님의 죽음의 객관적인 방면을 말했고, 오늘 저녁에도 우리는 주 예수님의 부활의 객관적인 방면만을 볼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죽음은 객관적인 면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요, 동시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들은 주 예수님의 죽음으로 성취된 것들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부활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신 것은 그분의 구속의 일이 다 이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옳다고 보셨고 만족하셨습니다. 여러분 중 어떤 형제 자매는 공직 생활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비서가 어떤 안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작성한 보고서를 당신에게 가져다 줄 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면 당신은 그 보고서에다 가라고 결제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옳고 좋으니 행하라는 뜻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일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의 죽음과 그분의 일 위에 가라는 결제를 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죽음이 이제 인정되었고 사람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주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다면 우리의 죄 또한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비록 구속의 일이 다 이루어졌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마음이 놓이지 않고 어느 정도 불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우리가 구속받았지만 그 구속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를 담대히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가 실제로 구속받았다는 것을 언제 아십니까?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볼 때입니다. 부활이 그 증거입니다. 부활은 십자가가 옳고 구속의 일이 인정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부활은 십자가의 일이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졌다는 증거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가령 내가 어떤 사람에게 빚을 너무 많이 져서 갚을 길이 없다고 합시다. 그래서 나는 수형제에게 가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무개와 아주 가깝고 그의 매우 절친한 친구이니 나를 좀 동정해 주라고 부탁해 주십시오. 내 집 전부를 팔아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오늘 당신이 내 생활을 보더라도 갚을 길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가서 나를 위해 말 좀 해 주십시오. 나의 그 채권자는 상하이에서 살지 않고 수저우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수형제가 특별히 나를 위해 수저우에 가서 그 사람에게 네 아무개는 지금 너무나 가난해서 돈을 갚을 길이 없네. 심지어 생활조차도 하기 어렵다네. 그 돈이 자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니 없던 걸로 하고 갚으라고 하지 말아주게 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그 채권자가 듣고서 아주 통쾌하게 형제에게 네 아무개의 빚에 대하여 자네가 와서 동정을 구하니 없던 것으로 하겠네. 이 차용증서를 가져가서 그에게 돌려주게 라고 하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수년 동안 만나지 못했어도 우리는 서로 좋은 친구가 아닌가. 자네가 수저우에 기왕 왔으니 여기에 며칠 묵으면서 후치우충에도 한번 가보고 한산수에도 한번 가보기로 하세. 그러면서 수형제를 거기에 더 머물게 하고 좋은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수형제가 5월 10일에 수저우에 가서 일을 다 처리하였는데도 5월 20일이 되어도 상하이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가 수저우에서 먹고 마시는 동안 나는 상하이에서 수형제가 일을 잘 처리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 마음이 근심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어쩌면 일을 처리하기가 어려워서 열흘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는 것일 거야 라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수형제는 5월 11일이 지나고 또 19일이 지나고 20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수형제가 상하이로 돌아오지 않는 한 내 마음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일이 잘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는 여전히 평강이 없습니다. 열흘이면 처리될 수 있는 일인데도 20날이 지나도록 나는 소식을 듣지 못한 것입니다. 수형제가 돌아오지 않는 한 나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내 자신을 채무자로 여기며 내 마음에는 여전히 근심이 있습니다. 내가 묻겠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을 나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수형제가 상하이로 돌아왔을 때 나는 문제가 해결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주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곧 죄의 사실은 해결됩니다. 그러나 만일 그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또한 그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면 우리 마음에는 여전히 근심이 남아있고 우리는 일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주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음에 들어가시고 나를 위하여 율법의 형벌 아래 놓이셨으며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 놓이셨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오시지 않는다면 그분의 일이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받으셨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만 일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해결된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만일 일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주 예수님은 분명 거기서 나오시지 못하고 부활하시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죄를 이미 처리했음을 증명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읽어봅시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 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주 예수님은 무슨 이유로 내어준 바 되셨습니까?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주 예수님은 결코 사람들에게 내어준 바 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범죄 때문에 주 예수님은 내어준 바 되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의롭다함 때문입니다. 헬라어에서는 이 두 어구가 같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의 의롭다함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중국어 성경은 바울의 말을 정반대의 의미로 번역하였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은 부활이 사람들을 의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말은 주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의미하는 바와 성령의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간단하게 말한다면 우리가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당신은 중국어 성경에서는 부활이 먼저이고 의롭다함이 나중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의미하는 바는 의롭다함이 먼저이고 부활이 나중입니다. 먼저 우리의 범죄가 있고 나중에 주 예수님의 죽음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먼저 우리의 의롭다함이 있고 나중에 그분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분의 내어줌은 우리의 범죄 때문이고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의롭다함 때문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의롭다함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살리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만족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살리신 것입니다. 친구들이여, 오늘 저녁 여러분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주 예수님을 믿었어도 여전히 위험한 절벽이나 혹은 빙판 위를 걷듯이 전전긍긍할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자신의 영혼과 생명과 장래를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탁하였는데 이렇게 주 예수님을 의지해도 문제가 없을까 하며 염려합니다. 결국에 가서 이러한 의뢰함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면 큰 문제라고 말합니다. 오늘 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속량하신 것을 믿었는데 그날에 가서 문제가 생기면 큰일이 아닙니까? 오늘 나는 구원이 좋은 행실을 갖거나 율법을 지키는 데 있지 않고 다만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데 있다고 말했는데 만일 그날에 가서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친구들이여, 여러분은 십자가가 어떤가 일리가 있는가의 여부를 보지 말고 십자가가 옳은가 그른가도 보지 말며 다만 주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십시오. 만일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이 옳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분을 살리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부활하심. 그러므로 놀랍게도 로마서 3장은 우리가 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말하고 로마서 4장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의 죽음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근거인데 그분의 부활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증거입니다.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했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분의 피를 볼 수 없는데 어떻게 효능이 있는지 아느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피는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줬고 지성소 안으로 가져갔으며 속죄소 위에 뿌려져 하나님께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는 피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의 속죄함을 알 뿐 주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하게 하였는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안다 하더라도 결코 완전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우주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주 예수님의 피의 가치를 아십니다. 주 예수님의 피의 가치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부분적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게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도와 지혜로는 결코 이것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주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예수가 이루신 일이 가치 있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의 화목제물이 화목을 이루신 것을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그분은 부활을 우리의 증거로 주셨습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 만족하셨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부활은 십자가에 대해 하나님께서 인정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은 십자가가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활을 증거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의 일이 이미 하나님의 모든 공의의 요구를 만족하게 하셨음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온 모든 사람들은 다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만족하셨기 때문에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한 예화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보다 적절한 예화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빚을 진 것이 아니라 어떤 죄를 범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수형제가 나를 위하여 변호하려 하기보다는 나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려고 한다고 합시다. 나는 죄를 범했으므로 내가 마땅히 3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노동일을 해야 하는데 나의 머리, 심장, 폐, 허리 등 모든 부분에 문제가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것을 수형제가 보고 자신의 몸은 매우 건강하니 내 대신 감당하겠다고 말했다 합시다. 이럴 때 나는 언제 나의 범죄 사건이 해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본래는 마땅히 내가 가야 하는데 수형제가 대신 가게 되었습니다. 비록 나는 하루도 옥살이를 하지 않고 편히 집에서 내 일을 하고 있지만 수형제가 감옥에 갇혀 있는 한 내 마음은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느낄 것입니다. 나는 어느 날 법관이 수형제가 대신할 수 없으니 네 아무개 자신이 담당해야 한다고 말할까봐 마음을 졸입니다. 그러나 수형제가 출옥하여 거리에 다닐 수 있게 되면 나는 내 범죄 사건이 끝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의 범죄 사건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수형제는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지만 이에 대해 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모릅니다. 주 예수님께서 죄를 속량하신 것을 나는 알지만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이 죄를 속량하신 방법을 옳다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 예수님의 구속은 충분하고 옳은 것입니까? 이에 대해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죄를 속량하신 사실이 분명 확실한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도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실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을 알게 됩니다. 작년에 우리가 땅을 살 때 종종 내가 직접 돈을 은행에 입금시키곤 했었습니다. 큰 금액의 수표도 많았고 지폐, 동전도 한 무더기나 되었습니다. 나는 용지에다 현금 얼마라고 쓰고 그 한 무더기에 돈을 주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만일 이 중에서 동전 하나라도 가짜가 있다면 그 용지를 다시 써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은행 창구 앞에 서서 계속 마음을 졸였고 이 숫자가 정확한지 궁금했습니다. 나는 그 수표들이 위조된 것이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는 그 동전이 철이 아닌 구리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는 그 은행원이 수표 한 장 한 장을 자세히 비추어 보고 모든 돈을 다 센 다음 그 용지에 도장을 찍고 상사에게 가져가서 도장을 받고 다시 자기 앞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서 도장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 용지를 내게 돌려줌으로써 나의 모든 일이 맞춰졌습니다. 내가 그 용지를 가지고 나왔을 때 나는 내 수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동전들이 철로 만들어졌는지 구리로 만들어졌는지에 상관없이 다만 그 찍힌 도장이 진짜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일 내가 집으로 돌아가서 그 수표 중에 가짜가 한 장이라도 있을까봐 걱정이 되어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못 이룬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네 아무개가 정신 이상이 되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제는 그 수표의 색깔이 같은가 같지 않은가, 그 수표의 무늬가 선명한가 희미한가, 그 수표의 종이가 매끄러운가 거친가에 대해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무더기의 돈을 은행에서 기꺼이 받고 그 위에 도장을 찍었다면 그 돈들은 진짜이고 모든 문제는 끝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음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의 구속을 옳다고 보시고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예수를 살리심으로 그분의 죽음이 옳다고 간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당신의 마음이 여전히 불안하고 당신의 구원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를 모르겠고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없다면 다만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가를 묻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의 죽음은 구속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고 그분의 부활은 의롭다함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다면 그분은 부활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내가 종종 부활은 주 예수님께서 드리신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영수증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수증이자 우리가 갚은 빚이 충분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증서입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이 신용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에게 100원이나 1000원 혹은 10000원을 빌려줄 때 영수증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당신을 속이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빌려준 사람에 대해 잘 모르고 그가 누구이고 그의 신용이 어떤지를 모른다면 그에게서 영수증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돈을 가져간 후에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분은 우리 세상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적은지를 아시고 그분에 대해 우리가 의심하며 마음속으로 금방 그분을 믿지 않을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구속의 일을 이루도록 그 아들로 심판을 받게 하시며 또한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그래도 믿지 않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죽음에서 살리셔서 우리의 의롭다함의 증거로 삼으셨습니다. 그분 앞에서 그 아들은 바로 우리의 의롭다함의 증거입니다. 친구들이여, 지금 이 영수증은 이미 당신의 호주머니 속에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몇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지옥에 가야 하고 영원히 멸망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물론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물을 것이고 하나님은 네가 죄를 범했고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주 예수님께서 이미 구속을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자 하나님은 주 예수의 구속으로는 부족하니 너는 지옥에 가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내가 주 예수님의 구속이 왜 부족합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모르겠느냐? 내가 부족하다면 부족한 것이다 라고 답변하십니다. 이때 당신은 어떻게 말할 것입니까? 나라면 저 자신에게는 좋은 행실이 없지만 저는 주 예수님의 구속을 의지합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주 예수의 구속의 일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완전하지는 않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만일 주 예수님의 구속의 일이 충분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다면 왜 그분을 살리셨습니까? 당신이 그분을 살리셨다는 것은 부활로 말미암아 구속의 일이 충분하다는 것을 제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다시 부족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도 내 말이 옳다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께서 부활하신 목적은 그분께서 이루신 일이 옳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는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다는 것이고 한마디는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주 예수님께서 다만 죽기만 하셨다면 온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을 뿐 확신은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기를 바라고 의롭다함과 용서를 얻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나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 나의 죄는 이미 용서받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 라고 말할 확신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알고 확신하는 이유는 주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부활은 십자가가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는 십자가를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 몇몇 동역자들도 십자가를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했음을 믿고 그분이 자신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신약 전체에서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라고 말하는 성경 구절을 한 구절이라도 찾아낼 수 있습니까? 신약의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마땅히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까? 그러한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을 믿으라고 함.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즉 신약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십자가의 일을 경시한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십자가의 일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반드시 성경 말씀을 주의해야 합니다. 신약 전체에서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한 구절은 한 구절도 찾을 수 없습니다. 성경 전체에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말한 곳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의 죽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믿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십자가를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어야 한다고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십자가나 주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 믿음의 대상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부활을 우리 믿음의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무엇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라고 하지 않고 도리어 주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라고 합니까? 무엇 때문에 성경에서는 한 번도 우리에게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이여,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 의하면 십자가는 우리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한마디라도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으라는 말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형제는 그리스도가 만일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두 번이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의 문제에 도움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문제를 어렵게 만듭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 때문에 만일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본적으로 구속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주 예수님 사이의 일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속은 주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신 것이 아니고 그보다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와 영광의 요구를 만족하게 하기 위하여 하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죽음과 주 예수님의 이루신 구속의 일은 모두 하나님과 주 예수님 사이에서 처리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속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전파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만이 우리에게 전해진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에 관하여 우리는 전혀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앤드류 머리같이 신령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조차도 주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는 하나님 당신의 아들의 피가 당신 앞에서 얼마만큼 가치 있는지를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 앞에 있는 아들의 피의 모든 가치를 제게 보여주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의 피가 이처럼 가치 있건만 만일 내가 어떤 제한을 두고 말한다면 그분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내 말로 인해 제한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피의 가치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부활의 가치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압니다. 주 예수님의 피는 능히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그 요구가 얼마나 큰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만족이 얼마나 큰지는 압니다. 우리가 진 빚이 얼마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10냥일 수도 있고 1000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주님의 죽음이 나를 구원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는 내가 가져간 돈이 충분한지의 여부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믿는 바가 아닙니다. 심지어 나는 내가 가져간 돈이 진짜인지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가짜 영수증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의 구속이 그릇된 것일 수도 있지만 아무리 그릇된 것이어도 하나님은 결코 그릇된 영수증을 주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피가 하나님의 요구를 얼마나 만족하게 했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피가 능히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하게 했다는 이것은 압니다. 만일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시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그분을 부활시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믿으면 됩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부활을 믿으라고 요구할 뿐 십자가를 믿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일은 우리에게 전파되어 하나님 앞에서 주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알리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파하고 믿는 것은 주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것은 죽음과 살아남을 포함합니다. 내가 영수증을 받을 때 즉시 돈의 액수가 충분했다는 것과 모든 수표가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저녁 내가 편히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주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분께서 죽으시고 구속을 이루셨다 할지라도 나는 편히 잠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피가 족하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죄를 속량하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나는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분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부활을 믿습니다. 오늘 저녁 나는 이 자리에 앉은 분들 중에서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여전히 염려하고 마음속으로 의심하면서 확신하지 못하고 정확히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님을 신뢰하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신 것을 믿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다 믿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속으로는 용서받기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선을 행해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이런저런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왜 주 예수님을 살리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영수증을 주셨는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당신에게 영수증을 주셨다는 것은 당신이 입금한 액수가 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신 것은 그 아들이 완성하신 구속이 의롭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일을 행하실 수 없습니다. 부활은 주 예수님의 일이 그분 앞에서 효력을 발휘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조금 전에 말한 고린도전서 15장의 두 구절은 매우 좋습니다. 14절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라고 말하고, 17절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당신이 믿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하지만, 17절에 와서는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성경 구절은 서로 충돌됩니까? 3절에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하는 것은 곧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17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만일 죽음에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은 조금 특별합니다. 아마 당신이라면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고칠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 죽지 않으셨다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만일 부활이라는 단어를 죽음으로 바꾼다면 우리는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됩니다. 그러나 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하고, 17절은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까닭입니까? 친구들이여, 다음 사실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즉, 한면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지만 내가 죄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은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이미 죄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입니다. 내 몸에서 죄가 속량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때는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속되고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주 예수님의 죽음 때문이지 결코 주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게 있어서의 그것들은 주 예수님의 죽음 때문이 아니라 주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나의 채권자 측에서는 나의 수표를 볼 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내 쪽에서는 영수증을 볼 때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나의 채권자는 수표만 보고 나는 영수증만 봅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님의 죽음만 보시고 우리는 주 예수님의 부활만 봅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님의 죽음이 구속하기에 충분한지의 여부를 아시기 때문에 결코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로 삼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는 데 있습니다. 영수증을 써주는 것은 돈 받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돈을 갚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영수증을 쓰는 것은 채권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채무자를 위한 것이요 채무자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는 그분의 죽음으로 족합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하나님은 만족하십니다. 주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가 속량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 예수님의 죽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됩니다. 그러나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는지에 대해 우리 쪽에서는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죄들을 용서받은 사실은 죽음에 있고 죄들을 용서받은 확신은 부활에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고 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가 속량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님의 죽음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주님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것임. 그러므로 성경에는 두 방면이 있습니다. 만일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는 속량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봅니다. 비록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것이 이미 다 이루어졌지만 우리 편에서는 여전히 그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죄들을 이미 용서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부활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요구이고 부활은 죄인의 요구입니다.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 문제를 해결했고 부활은 사람 마음속의 의심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죽음으로써 범죄가 끝났고 부활로써 우리는 죄들을 용서받은 증거를 보게 되었고 무죄라고 선포한 증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부활이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만일 당신이 계속 자신이 구원받았는지를 자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자신이 구원받았는지를 의심한다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수증이 이미 발급되었는데도 여전히 의심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의심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만일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당신의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입니다. 오늘 저녁 나는 여러분이 로마서 4장 25절과 10장 9절,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을 특별히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세 군데 말씀은 부활이 객관적인 면에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곳으로서 오늘 저녁까지 우리는 죄의 문제와 율법의 문제, 은혜의 문제, 하나님의 의의 문제와 주 예수님의 죽음이 성취한 일의 문제, 그리고 주 예수님의 부활이 성취한 일을 보았습니다.